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한 담대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이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9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이 우리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이 누구에게 지금 쫓기고 있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는데 저기 잘 먹고 잘 사는 곳 오아시스나 아니면 정말 먹을 곳이 풍성한 곳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지금 계속해서 도망하고 숨고 있죠? 광야에서 숨고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한번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고 숨고 있는데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질문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600명 그리고 그 아내와 부모님들과 자녀들까지도 하게 되면 아마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먹이시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얻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25장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떠한 것을 하게 되냐면 다윗과 다윗의 그 추종자 그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유목 생활하고 있는 사람 즉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받고 먹을 것도 받아서 그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5장 여러분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보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그 사나운 동물들을 그리고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으며 또한 이 강도들과 도둑들이 너희 집에 와서 훔쳐가거나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우리가 돕고 너희들을 지켰다. 그러므로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 라고 그렇게 아주 겸손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음식을 줘라 라고 했는데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볼까요? 한번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1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은 그 나발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든 남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사울을 보죠. 사울이 이렇게 행한 모든 행동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음식을 안 줘? 내가 너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의를 해? 그래?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다윗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영웅,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는 다른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윗의 행동은 다 좋게만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또한 똑같은 죄인이며 다윗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윗 또한 똑같이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다윗이 너무 열을 받아서 나발과 그의 종들을 다 죽이려고 하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나발의 아내죠. 이 아비가일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이 모든 것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냐면 14절을 볼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이 이렇게 아비가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비가엘이 어떻게 하냐면 18절 아비가엘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새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게일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14번이라 얘기하면서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그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피를 흘리지 마, 피를 흘려서 그렇게 행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나서 그랬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막 달려가면서 너무 흥분하고 열을 받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 마음에 악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 다윗의 모습이 사울과 같다는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다시 볼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패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악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셔서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게 하시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똑같이 사울처럼 악을 악으로 갚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 무지한 사람, 무고한 사람, 이 나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장에 가게 되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울과 또한 사울왕이 3천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중간에 있고 3천명이 둘러싸서 이렇게 그 사울왕을 지키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러 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리고 옵니다. 창과 물뚱거만 가지고 옵니다. 물병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찬스가 다시금 와가지고 다윗이 다윗을 살릴 수 있었던 것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 25장의 경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26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살려졌는데 또 왔습니다. 또 죽이려. 여러분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말 너무 높고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은 우리가 굉장히 영으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러 왔는데 제가 우리가 살려줬습니다. 근데 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제가 이렇게 가끔 웃긴 얘기를 하는데 예, 반응을 한번 보십니다. 가만히로 보여? 그러면서 25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욱 하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아니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참고 참았더니 계속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 뭐야? 얼마나 참아줘야 돼? 얼마나 기다려줘야 돼? 라고 하면서 아마 다윗도 너무나 화가 나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 모르지만 이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비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쁜 행동이며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26장에서 다시금 살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곰도 보내셨고요. 사자도 보내셨고 사울도 보내셨고 사무엘도 보내시고 요나단도 보내시고 나발도 보내시고 아비게일도 보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이 변하여서 정말 영웅적인 그 성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어떠한 삶,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붙드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아니 왜 저 같은 목사 저런 목사님을 보내셨을까?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시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미숙함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우연으로 아니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나를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또한 또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와 실패를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윗과 같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다짐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한 어떠한 생각도 드냐면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늘 마음에 들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그렇다고 왜 이렇게 나는 또 아직도 욱하는 성격이 있지?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볼까요?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잘하는 내용이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또한 율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7장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성화도 약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7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직도 실수투성이고 그러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똑같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살고 싶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사울처럼 살죠. 저것을 그냥 막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만 속이 쉬안으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 살고 싶은데 늘 그렇지 못하고 다윗처럼 살고 싶지만 사울처럼 사는 사람을 보면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고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또 죄를 지었네요. 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7장 24절, 22절부터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고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행위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이 똑같이 드냐면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 다윗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뒤돌아서면은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은 입에서 욕이 나오고 행동이 모두 거칠어지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그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또한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그가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가 죄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뿌리치고 날마다 살아갔을 때에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다시금 그 죄 가운데 살고 싶어하며 죄를 즐거워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또한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구원이 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을 또한 베풀어진 것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는 아직도 왜 이럴까? 어제도 솔직히 얘기드리면 와이프랑 같이 우리 딸내미랑 같이 둘째 딸이랑 같이 오래간만에 또 점심을 먹으러 딤섬을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갔는데 운전하게 되면 항상 싸움이 벌어지죠? 여러분들도? 네. 운전하다 하는데 와이프가 사람 그래가지고 봤어. 아니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봤다고! 그렇게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었어요.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오 마이 갓 아직도 멀었네. 그게 저희 모습이에요. 욱하는 성격이 나오고 툭하면 화를 내고 그것을 해야지만 좀 풀리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롭게 성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실패와 실수 많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실수와 실패뿐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쌓아가라. 너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너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줬다. 함께 의지하며 서로서로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와 실수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격과 인품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변화시켜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통치자의 힘을 잊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사랑과 또한 오래 참음과 용서와 그 인애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 또한 욱하고 또한 계속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저희들 또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늘 깨우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니 감사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고 또 내일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